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세계 문학의 절정이라고 평가되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오델로. 오델로는 아내가 불륜에 빠졌다는 헛소문을 믿고 분노를 참지 못해 끝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죠. 분노라는 감정은 고전 작품의 소재가 될 정도로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해온 본질적인 감정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분노는 더 이상 고전 작품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지금 내 옆에서 터지기 직전에 무서운 화약고가 되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3월 9일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이번 주는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분노조절장애 2부입니다.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노력이 필요한 상태고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위험군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1만 명 이상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병원을 찾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약 60%는 10대에서 30대 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와 자기중심적 성장 환경에 따른 영향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의 감정 조절을 넘어 이제는 사회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노조절 장애. 오늘 최성인의 시사플러스에서 그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봅니다. 최성인의 시사플러스. 지난 시간에는 분노조절장애란 무엇인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청취자께서 공감도 하시고 혹시 나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고 소감 보내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분노조절장애 자가진단법과 간단한 몇 가지 대처법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굿뉴스 데일리 이종환 기자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분노조절장애란 무엇인지 그 원인과 파급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가진단법과 대처법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정확한 진단은 물론 병원에 가서 정식 의료진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만요.
네.
최근 나도 분노조절 장애가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스로 혼자 간단하게나마 점검해 볼 수 있는 문항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진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학병원 건강정신의학과에서 제시한 12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몇 개인지 체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네.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네,
일명 다혈질적인 성격이시겠죠.
네, 네.
자, 2번. 일을 잘했을 경우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난다. 네, 이건 주로 여성분들이 좀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3번. 네.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 의대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예, 이건 아무래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이에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네.
4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네.
예, 5번.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
네.
예, 이거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네.
좋은 소리 했다가
네네.
이렇게 또 이게 역공격을 당할 때 또 이렇게 마찰을 많이 빚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6번.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네, 네, 네.
예. 예를 들자면 아는 사람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를 지나가는데 대화를 중단하고 내가 딱 지나고 나니까 대화를 하는 걸 들으면
네네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럼 거의 우리나라 사람 90%가
네.
아, 나, 내 욕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네네.
예. 이게 멋대로, 건... 멋대로 생각인데.
네.
예. 그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7번.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쓴다.
네.
8번.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9번.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네.
예, 7번과 8번은 굉장히 좀 위험하신 분들이고,
네네.
9번은 아마 이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10번.
네.
내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화를 낸다.
네.
네. 11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네. 네.
12번. 분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예. 네. 12가지 다 들어봤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결과를 그러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개에서 세 개에 해당하신 분.
네.
아, 이런 분들은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거나, 화가 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분들은 현재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네 개에서 여덟 개.
네.
대부분의
저도,
예.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개 나왔거든요.
아, 네. 예. 네. 네. 분노 표출이 참을 수 있을 만큼
네.
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개수인데요.
네.
직장 생활에서 과도한 업무나 불편한 인간관계에 처했다면 적절한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 등 나만의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원인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이나 이제 충분한 수면도 이런 스트레스나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9개 이상이 나왔다면 이거는 좀 위험한데요.
3분의 2 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분노를 쉽게 느끼고 화를 잘 내는 성향인데요.
네.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신체나 정신적으로 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네.
분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면 가급적으로 피하시고요. 스스로 조절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결과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처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본인이 분노했을 때하고
네.
타인의 분노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각각 대처법이 다릅니다.
네네. 그러면은 본인이 분노했을 때의 대처법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분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네. 예.
사람이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나고 심장 박동과 맥박이 빨라집니다.
네네.
아마 스스로 흥분한다는 것을 체온이 오른다든지 하는 것으로 반응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럴 때 신체적 반응을 알아챘을 때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네.
아니면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또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분노의 본질을 파악하자.
네.
예, 화가 났을 때 무작정 화를 내지 마시고
네네.
왜 화가 났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화를 풀 수 있는지 내 감정과 분노의 원인 그리고 그 이면에 다른 감정을 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 감정을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또 꼭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금물입니다. 나를
네.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화가 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네. 상대방 역시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화가 나고 또 본인도 화가 나고
네네네.
결국은 표현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당신이 이걸 잘못했고 이걸 틀렸고 이렇게 상대방에 치중하는 표현보다는
네.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났고 이래서 속상했어.
네.
이런 식으로 나를 주어 삼아서
아, 네.
나의 화난 상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나를 주어로 내 네. 마음을 전달을 먼저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누군가의 분노를 마주했을 때 사실 정말 무서운 순간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대처법은 감정 테러리스트라는 심리학 도서가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끈 레오 마르틴이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1번, 겁먹지 말자.
네네. 네,
분노를 폭발시키는 가해자들은
네.
상대방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때 공격적 상황이 훨씬 더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침착함을 잃지 말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2번, 분노의 크기를 얕잡아보지 말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화가 극에 치밀어 있는 상대에게
네.
그래봤자 네가 별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자극적인 코멘트를 하게 되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네.
간단하게 끝내자.
네.
예, 누군가가 나에게 불합리하게 화를 낸다고 생각할 때는 한 템포를 쉬고
네.
그 사람의 화가 정말 틀린 것인지 혹은 합당한 것인지 분별해 보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정말 잘못됐다면 얼른 사과를 하고
네.
상대방의 분노가 커지기 전에 이렇게 상황을 빨리 종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상대방에게 같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침착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네.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황이 빨리 호전될 수 있고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섯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자 합니다.
네.
예,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상대방이 사실은 나를 화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울한 대상이 아니라
네.
불쌍한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 그
네.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내가 희생양이 아니라 그것을 희생양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상대방의 분노에 겁먹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대방도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굿뉴스 데일리 이종환 기자님과 함께 분노 조절장애 자가진단법 그리고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효과적인 대처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지난주부터 2회에 걸쳐 우리 시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분노조절장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는 여러 사례 등을 통해 분노조절장애의 구체적인 발생 배경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마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코어스의 What Can I Do 보내드립니다.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우리의 마인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인드 전문 칼럼니스트 김성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분노 조절 장애가 현대사회에서 왜 급증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분노 조절 장애 사례들을 갖고 보다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총 3가지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의 분노 조절 장애 사례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2월 17일자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고모 씨와 1년가량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박 씨는 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씨는 11월 24일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녹물 제거용으로 쓰는 불산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고 씨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찾아갔다. 퇴근하려는 고 씨를 발견하고는 병원 주차장으로 끌고 가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치며 얼굴과 배를 무차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해간 불산 약 200ml를 고 씨의 얼굴과 목부 위에 뿌리기도 했다. 고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네. 얼마 전에도 부모님의 반대로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에 여자친구와 그 부모까지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근 데이트 폭력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퉜다. 아내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통장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해 딸에게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A씨는 말다툼 중간에 아내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아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아내는 A씨의 팔을 물며 저항했으나 A씨의 힘에 밀려 방바닥에 쓰러졌고 A씨는 쓰러진 아내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네, 이 사건은 한평생 같이 산 아내를 자신 몰래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누구보다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에 대해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임에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돈을 남편과 사느냐 하지 않고 인출했다고 화가 나서 살해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요.
아,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면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아내와 살면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아내에 대한 애정과 마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분노가 쌓이면서
네.
갑자기 한순간에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이 그 속에 있는 분노를 폭발시켜버렸죠.
네, 그렇군요.
단순한 분노의 이면에는 많은 생활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생활의 장애라는 것은 부부간에 특히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야 될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무시가 점점 이 남편의 마음을 닫게 했고 그걸 한 번도 마음을 열고 표현한 적이 없이
네.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남편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만 치중하게 되었고 아내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이 편협되게 흘러가면서
네.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하거나 자기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는 한순간이지만 마음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진행이 돼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분노 조절 장애는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방치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깝기 때문에 상처도 또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아동학대의 주범이 주로 친부모라는 통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욱하는 그 순간에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경우 평소에 저희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까요?
예,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네?
분노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특히 가까운 가족끼리는 더더욱 평소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네.
예전 우리네 생활 방식 속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마음이 서로 이렇게 가벼워지고 즐거웠는데
네.
그러나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고 또 삶이 바빠지면서 빨리 밥을 먹고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바쁜 흐름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게 되면서
네.
이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없어지고 말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가족끼리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이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가족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안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몸만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
네.
마음이 가까운 가족이 되어야 진정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힘이 이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게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런 시간들을 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일명 분노로 들끓는 도로입니다. 사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58분께 옥천군 북근면 200리 도로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한 차례 급정거하고 약 8.8km를 뒤쫓아가면서 상향등을 깜빡이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도로 교통정체로 멈춰선 피해 차량 옆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상대 차량이 갑자기 상향등을 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이번 사례는 보복운전에 관한 겁니다. 올해 보복운전 신고 건수만 해도 3,77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표현 그대로 도로가 분노에 들끓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의 형태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또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다른 도로에서는 폭행과 함께 사냥개를 풀어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양보해주지 않아서가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 끼어들기를 하는데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야 할 정도로 참지 못할 상황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전을 방불케 한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네.
인터넷 속도나 또 자동차의 속도나 모든 게 빨라지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속도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쪽으로 사람이 발전을 하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조금만 느려지고 조금만 답답해지면 사람이 금방 조급해집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성향이 치우치면서
네.
흘러갔고요. 특히 이제 운전을 할 때 이 운전 습관이 조금 더 이제 조급해진 거죠. 그러면서 성능이 발달한 자동차가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다른 차가 나를 앞서간다는 것을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빨리 가야 된다가는 조급한 마음이 좁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돌아볼 만한 여유를 잃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나 생각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주위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어졌어요.
네, 네.
조금만 거슬려도 화가 나고 심지어 그걸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네.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많아진 것인데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어떤 개인적인 요인도 좀 부족하고 사회 전반적인 요인도 가미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운전할 때는 차 문을 다 닫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운전자들 간의 소통이나 대화하는 게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보복운전을 당하게 됐을 때 좀 되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런 보복을 당했을 때 사람 심리가 다시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람 감정은 다 똑같죠. 그래서 보복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네.
그러나 그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주위를 돌아봐야 되는 시각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네.
순간의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억누르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평소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역지사지의 시각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또 그리고 그런 감정이 우리를 딱 끌어갈 때
네.
거기에 쉽게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서열과 직위가 있는 관계죠. 직장 내에서의 분노조절장애 사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밤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부하 직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공장 안으로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 앞에서 말대꾸한 것에 화가 났다며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실제 최근 직장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에서 분노가 가장 많이 표출되는 방법은 폭력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상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가 22%로 가장 사표를 내고 싶었던 순간으로 뽑혔거든요.
네.
인격 모독과 욕설을 섞어 질책하는 상사 28%를 차지했고요. 최악의 상사로 뽑혔습니다. 어쩌면 회사라는 환경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이런 분노 조절 장애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회사 내에는 마음적인 작용보다 현실적인 작용이 큽니다.
네.
마음을 가까이하고 서로 교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죠.
네.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이 마인드의 요소가 중요한 걸 인식하고 그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환경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런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직장인들은 일 속에 생기는 불편한 현실과 갈등을 해소할 만한 여러 가지 진짜 마음의 시스템이나 이런 관계들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리고 아무리 외형적인 사무 환경이 잘 갖추어져도
네.
진정한 마음의 관계, 인간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그런 욕구들을 풀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것을 바꾸는 건 한계가 있고요.
네.
마음속에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터놓고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장인들이 마음을 터놓고 교류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분노가 가득 쌓인 직장인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크다 보니까
네.
업무의 효율이나 성장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하 좌우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과 상처가 생기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는 어떤 분노나 이런 작은 분노들이 쌓여져 가고 있죠.
네.
사회생활은 수많은 사람이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꼭 수많은 덩굴과 가시와 나무가 얽혀진 밀림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밀림을 통과하려면 옷도 더러워지고 찢겨지고 심지어 상처도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을 네.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아예 회사를 입사할 때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상황들을 미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지
네네네.
또 그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모든 이제 회사에 입사할 때 저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김성환 마인드 전문 칼럼니스트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 살펴보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감정들을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모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감정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죠. 분노가 들끓는 지금 우리의 사회 분노는 무조건 숨겨야 하고 버려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분노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원으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3월 9일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성인이었습니다.